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구약도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분명했는데 유독 제자들만 희한합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몇 차례나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가서 우리 주님이 한 자리 하면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큰가라는 거로 자꾸 싸웁니다. 오늘도 일단은 성경 말씀 한번 보시고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다툼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싸우는 겁니다. 우리 다 알죠. 다 싸워봐서 알잖아요. 어릴 때는 장난감 때문에 뭐 형 기어오르다가 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싸우는 주제가 뭡니까? 뭐라고요?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우리 중에?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라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한자리하고 이러면은 섬김을 받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방인들 26절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들은 룰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룰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아주 막 이제 힘이 있어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이 잘 믿는 것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 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뜻은 제가 설명 말씀드린 데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뒤에 읽지 말고요. 벌써 눈은 다 읽었겠지만 읽지 말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앉아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는 자꾸 서브하고 다녀야 되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요. 나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줄을 알지만 나는 누구 중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28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세상이 말하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대로의 나라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세상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섬김을 받으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주십시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싸웠습니까? 싸움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누가 크냐입니다. Who is the greatest?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할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자들이 교만했다, 제자들 성격이 그렇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싫어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누가 큰가라고 왜 싸웠습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딱 이게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메시아잖아요. 한자리 하잖아요. 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은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메시아로서 통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우리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그때 우리는 한자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우쪽에 앉고 누가 제일 좌측에 앉고 누가 제일 영의정이고 정의정이고 누구냐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싸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고. 나는 너희를 죄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킹 오브 킹,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데 이제 한 정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면 사람들이 꿰어들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주위에 얼마나 구름처럼 모여듭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한자리를 하면은 그때 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이 다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신분이 쑥 그리고 상승되려고 그러면 아주 제한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이조시대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고 고관대작이 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때 과거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과거 붙으면요 신분이 쑥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다르게 신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같을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저절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신분이 쑥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되기만 하면 이거는 뭐 신분이 하루아침에 샥 올라갑니다. 뭐예요? 복권. 복권. 복권 되면요 그냥 신분이 샥 올라갑니다. 그거를 알잖아요,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노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며칠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슈퍼마켓이나 다이너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손을 막 떨면서 끌고 있죠. 왜 그래요? 이분들은 이 재물의 그 위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호령하고 누린 거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분이 상승되려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발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지금 발탁이 되었잖아요. 발탁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내가 제일 중요한 보직에 앉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주시면요, 여기는 또 거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실래요? 아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누가 왔습니까? 어미가 설명해야 돼요. 엄마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직업을 다 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친 청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청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미쳤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메시아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존재잖아요. 오면은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옷을 차려입고 그 스승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와서 예수님 보잖아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승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를 들어달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죠?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한자리하고 왕중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예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두 아들이 쫓아다니거든요. 두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유명한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 그 엄마가 나서가지고요, 이 아들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예수에게 이 정도 따라다니고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으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얘들이 마시겠나? 너희가 마시겠나? 그리고 마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다고. 그러면서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두 명이 지금 둘은 엄마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있고 한자리 하게 해달라고 나머지 열 명이 그걸 들었잖아요. 나머지 열 명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이 여깁니다. 왜 분이 여깁니까? 지만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와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사역 가는데 거기에 있는 12명은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무슨 생각요? 예수님이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한자리를 한다고. 그래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야 내가 드러난다고. 우리 주님이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 나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 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누리고 가지고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자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종처럼 아주 밑바닥을 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 심오한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문장이 같습니다. 딱 요것만 하나 틀립니다. 마가복음은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뭡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입법적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보상법은 1대1 보상법입니다.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라. 누가 너 코를 다치게 했으면 코를 다치게 해라. 이렇게 1대1로 보상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리에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죄값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은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 모가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다라고 되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이 없어지려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대속물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왕으로 왔지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이기는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속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이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더라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분들 그리고 동상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믿고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도 믿고 이까지는 다 믿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섬겨야 된다 그럴 때 그 섬기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섬기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믿는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죽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건강을 책임져야 돼.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돼. 내 모든 거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내 몸에 병이 나도 안 되고 우리 집이 잘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의 사함을 주셨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That's it. 그 다음에는요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세상 나가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고 예수 모시고 있는 이게 제일 큰데 이렇게 사셔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이렇게 조금 못 살게 할까? 내 몸은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좀 아플까? 이렇게 나가면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한량이 없어 이거 하나만 딱 자리를 잡으면 제자들같이 이런 생각들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직분받은 자가 섬기는 게 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섬기는 거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커피도 하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요거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이게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섬긴다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으면 내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 만나서 아는 사람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즐겁게 대화하는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나가서 실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섬기는데 2등 간다 그러면 막 싫어서 거품 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데는 막 1등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보면 이거 아니라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하나님 섬기는 거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다 쓸어 담고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우리 언젠가 다 죽을 사람이에요. 죽으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설 텐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로 증오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지옥 갈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면서 이 땅 살면서 섬기는 자는 끝까지 끝까지 낮아지라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섬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 뭐 교회에 있는 몇 시간 동안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24시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을 다 주셨더라고.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여튼 하고 즐기는 것만 위해서 이 시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더 쓸까, 이것도 섬기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어느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업하는 거 시비 걸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잠 푹 주무시는 거 시비 걸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업하시고 잠하고 가정생활을 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게 올인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주님 위해서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님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치러 나가세요. 썸을 짤 때 참 친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친구 참 기분도 맞춰주고 그 친구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속에 조금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시간 쓰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쓰는 거, 우리 주님이 야 너 좋아하는가 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 쓰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 그러는데 그렇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더라고요. 건강. 건강할 때 주님의 일 안 하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주렁주렁 단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한다 그럽니다. 내가 건강할 때 교회를 더 섬기고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조금 더 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건강할 때 주님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하기를 위해서 시간을 대부분이 쓰시더라. 내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시간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든지 적든지 뭐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섬긴다는 이 모습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쓸 만큼을 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걸 이제 자꾸 모아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노후도 든든해져요. 그런데 연세가 조금 드시니까 쓸 시간이 없더라고. 쓰고는 싶은데, 근데 기분은 좋아요. 그게 꽉 잠겨 있으니까. 근데 세월은 자꾸 지나갑니다. 이제 진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쓸 수가 없어요. 여든 넘어가면 아이들이 와 차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여든 다섯 대면 뺏어가더라고. 지난주 중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또 차를 애들이 뺏어갔더라고. 그게 이제 집에만 계셔야 돼. 집에만 계신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쓰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행도 다니시고. 웬거하면요, 그냥 쌓아놓고 돌아가시니까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싸우더라고. 싸우다가 안 되면 변호사를 사더라고. 그러면 누가 배를 불립니까? 변호사들이 배를 불리더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쓰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위해서 다 내놓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지혜롭게 쓰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내가 못 가본 곳 있으면 시간을 내서 쉬면서도 가서 하나님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쓰시라니까. 딱 남겨놓고 가니까 그 자녀들이요 그걸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 중에 힘든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자녀 먼저 다른 자녀들도 다 아니까 조금 뛰어서 너 이거 가지고 조금 생계에 보태서 써거라 그러고 쭉 뛰어놓고, 나머지는 좀 쓰시다가 남으면 별로 뭐 좀 많이 남겨놓지 말고 남으면 그 가지고 자녀들이 장례식도 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젊을 때 건강할 때 벌떼 쓰지 않으면요 쓰지를 못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진짜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 용돈이, 여자분이 한 달 용돈이 5천만 원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다가 옷에 이게 하나 찍 걸렸는데 이게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잘 쓰십시오. 잘 써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여행할 때 나를 위해서도 쓰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게 쓰십시오. 그래야 그게 지혜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섬기는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교회에서는 그 섬기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돼요? 참 그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개척 멤버부터 뽑아야죠. 가능하면 개척 멤버부터 뽑아야죠. 가능하면 오래된 분 뽑아야죠. 맞아요. 가능하면 오래된 분 뽑아야죠. 그런데 개척 멤버건 오래된 사람이건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그라미를 치면 안 돼. 뽑아주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걸 뽑아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일꾼으로 뽑아놔서 어깨에 힘은 들어가 있는데, 절대로 교회는 일꾼 뽑을 때 그런 분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을 뽑습니까? 섬기는 자세가, 시간을, 건강을, 재물을 주님 위해서 섬기는 자를 뽑아주어야 교회는 일이 되어갑니다. 작년에 제가 LA를 갔잖아요. 가서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새벽기도도, 제가 차를 가져가면 새벽기도도 다 다녀보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얼바인이라고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나? 그 굉장히 한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군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찬송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예배드리는 전체 윤곽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송 잘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셀폰 꺼내가지고 까똑까똑까똑 소리 죽여놓고 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간 그 몇 주 있다가 교회 일꾼을 뽑나 봐요. 그래서 일꾼을 뽑는 그 자격을 주보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은 다 비슷합니다. 뭐 연령은 몇 살부터, 우리도 있잖아요. 세례는 받은 지 얼마가 돼야 되고, 우리도 있잖아요. 등록은 한 지 얼마가 돼야 되고, 그것도 우리도 그건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거. 쭉 교회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요까지도 체크를 다 하더라고.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런 거 하고, 제일 마지막에 헌금 조건. 이 굉장히 젊은 애들 교회예요. 헌금 조건, 본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뽑아주질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11조가 뭔지 알잖아요. 헌금은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걸 다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까? 이 정도의 헌신도와 섬김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교회 앞에 세워서 뽑아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옆에서 누군가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한국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100km 달려야 되는데 110km로 달리면 막 어떤 데는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멈춰 멈춰 멈춰, 지금 빨라 빨라 빨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쑥 밟아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줄이고. 차 운전할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 요즘은 또 이제 뭐 오빠 돈 많아? 뭘 그렇게 달려?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운전은 그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씩 있어요. 신앙은 섬기는 자세가 안 됐으면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섬겨요? 이 말을 못하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누구한테도 하려고 해도 이걸 못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가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섬김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거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닌 거죠. 예수가 구세주라, 왕이다 그러면서 주일 잘 빼먹고 제대로 헌신 안 하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왕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왕이죠. 내가.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오늘 같은 말씀 정말로 무거운 말씀이에요. 저는 어젯밤 2시 넘어서 잤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딜리버리하면 설교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성경도 다 아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서 우리가 설명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잠이 오질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보 어젯밤에 잠꼬대 하던데? 아마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아마 잠꼬대 했지 싶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거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 된다는 게.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잘 서길 바랍니다. 우리 언제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아까 찬송가 220장 5절까지 있는 찬송, 그 5절이 어떻게 돼 있더라? 예. 만국 백성 사이에서 주의 보좌 둘러. 우리가 만국 백성 속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참 주의 보좌 둘러서 찬송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분토만도 못하다 그러고 다 버리는 자들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나가면 꽉꽉 지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손을 벌리지 않으니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꽉꽉 지고 있으니 무슨 섬김이 있고 무슨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산의 식구들요, 주님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이등 가라 그러면 서러워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참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나가면 또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